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속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끼쳤으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 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보충해주고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행동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건 사람에게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힘들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보충해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그게 온전한 이제 회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보충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지경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건 또 그 다음에 별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이 빠져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내용을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죠,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물건에,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버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내 이웃의 물건을 내가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또 하나는 내 이웃들과 맺은 약속이나 내 이웃들과의 신의를 깨뜨리거나 여튼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위에 대해서 그냥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건 물질적인 손해, 또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들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내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거나 이웃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는 뭐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이웃에게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율법 안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이웃과 약속을 깨뜨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건제를 드리거나 그걸 배상할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양심이란 게 있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 양심이 있어서 야 여기 문자에 없으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문자에 없으니까 그거 해도 난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거 이거 해야 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깨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과 약속을 했어요. 이웃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깨트리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다 당연히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 문자적인 기록대로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해서 당연히 기록된 내용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설려 기록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고 그 내용 안에 침잠해서 들어가다 보면 자꾸 야 이것만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삭을 왜 부르셨는가? 뭐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할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짓고 심판받아서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은 직분, 그와 같은 역할을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힘들어도 너는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너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 내용은 지금 뭐냐면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발 손해를 끼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내가 제대로 잘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내용은 최저치, 기본치만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너는 손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생각할 때에 아,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해를 안 줬어요. 그러니 내 인생은 당당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돕고 잘 섬기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늘 송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생각할 때에 앞에 나오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아, 죄만 안 지으면 돼. 아니 설령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적인 그런 마음들을 잘 갖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속건제를 마치면서 앞에 나왔던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과거에 살던 심판받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즉 여지껏 안 하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본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들이 절기를 압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압니까? 그들이 제사를 압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건 뭐 정기적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가끔 뜨문뜨문 자기가 생각날 때,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이 정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1번이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너희가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내가 원하는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알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변화받은 삶,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떤 재물을 갖고 나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재물은 막 종류가 막 각각 다 달라지죠. 제사도 종류가 막 다 각각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공통점,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거 번제를 드릴 때건, 화목제를 드릴 때건, 속건제를 드릴 때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건, 염소를 잡아서 드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섬기라고 했는가 이 부분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제사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감사해서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제사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고요.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죄를 졌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회개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 네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네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네가 감사하고 또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비단 이 두 가지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기본이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양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읽은 6장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부터 보게 될 6장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제사 드린 걸 도와주거든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하면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 제사와 관련된 명령은 앞부분에는 좀 긴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뒷부분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내용을 보면 누가 더 핵심이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와서 단순히 구경만 하고 참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물을 끌고 오고 자기가 그 직접 제물을 죽이고 자기가 그 직접 그 제물을 토막을 내고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게 구경꾼처럼 뒤에서 멀뚱멀뚱 서가지고 쳐다보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제사는 제사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와서 떡이나 보고 그냥 쳐다나 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레위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도 살아있고 아론도 살아있고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아직 본문의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제사를 드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태어납니다. 직접 키웠던 자녀들은 과연 이 제사를 드렸는가? 자녀 세대는 광야에서 성장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들도 일정 부분은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세대가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이후 후손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 안 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심판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종살이 노예상을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도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가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왕에 제사제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멱살을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다 제사 열심히 드리게끔 이렇게 좀 해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막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때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자녀들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면 멱살 끌고서라도 나오고 싶은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됩니까? 이게 나오라 나오라 권해도 다 큰 자식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걸 어떻게 멱살을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늘 잘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대한 설교를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구약은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매우 다른 거예요. 제사에 들어있는 모든 기본 정신들이 예배에 녹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사를 조금 형태를 바꿔서 예배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막으로 가지도 않고 성전으로 가지도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죠.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또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주체도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우 다릅니다. 또 구약시대 때는 어떠했는가?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원래 살던 곳은 애굽, 들어가는 곳은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죄와 심판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는 자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구원과 예배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